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경건생활의 길잡이인가? 입니다. 바울이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역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5장 12절까지 칭의구원을 강조하고 율법에 의한 행위구원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복습을 하자면은 바울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에 죽었다. 율법에 죽었는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존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고서 그들의 입장을 상기시켰어요. 또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것을 부정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존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또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 행세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모세의 언약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러니까 430년 지난 후에 율법이 나왔는데 그 율법이 처음에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억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원리, 믿음에 의한 구원의 원리는 430년 이후에 율법이 생긴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이죠. 거기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보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를테면 복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냐면 씨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세상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씨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온 둘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언약을 폐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러니까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만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에 의한 칭의 구원의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약속을 믿고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보다 우리의 경우가 훨씬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킨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지금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당신들이 구원의 기쁨에 충만했었다. 당신들에게는 자유가 있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그것이 복인데 그 복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죠. 당시에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자기들 눈이라도 뺏어줄 정도로 사랑에 넘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또 자체 내에서 분기가 일어났습니다. 손을 물고 뜯었어요. 그것이 사실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재앙이죠. 아브라함과 이제 하갈의 예를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본처인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가지려 아들 갖지 못했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애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편법을 썼죠. 그것이 바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노예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인 하갈이 노예이기 때문에 하갈이 낳은 자식도 노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지지자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했거든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육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빨리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율법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으라고 말한 것처럼 당신들도 유대인들의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라 하죠. 율법주의를 내쫓고 육체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 왜냐하면 구원이든지 성화든지 성도의 거룩한 삶이든지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준하는 일체의 규제들로부터 해방됐다. 그런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바울이 자유인이라고 했을 때 자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죠? 자유했다면 그러면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부도덕하게 방종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거냐?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는 법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체에도 법이 있죠. 사회도 국가도 법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없는 그런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법천지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세상은 그렇죠, 사실상. 법이 없으면 세상이 뭐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법이 없이 사는 나라예요. 말이 안 되죠.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국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생활의 지침이었어요. 만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신자들의 도덕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보고 비난하기를 당신은 반법주의라 그랬어요. 반법. 법을 against 하는 자다. antinomianism이라고 불렀어요. 흔히 말하듯이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대답이에요. 바울이 율법 대신에 제시하는 거룩한 삶의 열쇠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의 열쇠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열쇠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칙이 없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을 자꾸만 만들죠. 룰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의를 드러내게 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게 해야지 율법의 의를 드러내게 해서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아이디어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구분짓는 분수령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언약 백성의 길잡이였어요. 사실상 이것은 장년이 아닌 어른이 아닌 애들에게 적합한 법이에요. 애들에게는 간단하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만큼 하라 요 하지 마라 그렇게 딱 하고 그거 따라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율법 시대가 지나고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율법 자체가 예언을 했어요. 모세도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모세가 나올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신정국가의 참뜻이 드러나는 그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고서 잠정적으로 준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부터 영구적인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율법을 영원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은 물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에 의해서 이 잠정법은 추월이 되고 대치가 되도록 디자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따르라고 한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일을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같은 바울이 7장 12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새 신자는, 그러니까 새 언약 신자는 율법을 존중하지만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로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헌금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뭐 제목이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건 헌금 이야기. 근데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11조는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헌금 이야기에서 제가 11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1조 안 하니까 편하고 좋죠. 예?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이 안 떨어져 나가니까 좋지 않았냐고요. 예. 그것이 무엇을 말했냐면 지금까지 율법주의적인 헌금을 했다는 뜻이죠. 10에 1만 딱 내면 돼요. 근데 뭐 제가 한 말은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를 하라 그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뭐냐? 10에 10이에요. 돈으로만 하는 거냐?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1조 못하면 그럼 죄 지는 겁니까? 아니죠. 없으면 구제의 대상이에요.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 보고 11조 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는 10의 10을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으니까 온전한 11조는 구약 입법 시대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언약 시대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정한 의미의 10의 10조로서 자신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율법의 거룩성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이 정한 수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정한 수준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은 율법이 요구한 것은 신약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요. 율법이 완전법이라면 그 뭐 낮고 어떻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낮지가 않고 완전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십계명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남의 것을 내가 훔치지 않으면 됩니다. 부정적인 계명이죠. 안 훔쳤으면 됐어요. 나는 그 계명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훔치지 않는 거 그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자선을 하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완성된다고 했어요. 율법이 바라보았던 목표에 이른다 이거죠. 사랑을 하면은.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성취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아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왜 율법이 꼭 같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율법을 계속 지켜야죠. 이렇게 말한다면 비상적인 관찰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그 19장 18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저기서 보십시오.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고서 내 이웃을 견책하라 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은 여기서 같은 말이죠. 대등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수 갚지 말며 하고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예요? 동포예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의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에요. 뭐 저기 이방인들 보고 이웃이라 그러지 않았고 이방인들 보고 형제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내면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포, 자기 공동체에서 사랑을 보이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그거 다 나의 이웃이에요. 국적이든지 뭐 종교든지 다 떠났어.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는 그분이 나의 이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이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말했던 이웃의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서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이 정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지하시다 그랬죠. 악하다고 해서 햇빛 못 받게 하십니까? 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이 바로 신약 교인들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것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면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취가 될까요? 율법이 목표로 지향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달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실현됩니다. 예수님 제자들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신약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율법의 수준을 지키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원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계명을 만족시키고도 남습니다. 율법이 말한 내 이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강도맞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분의 신분이나 국적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계명을 성취하고 그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선행의 대상이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차별 없이 적용을 될 때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주야로 뭐 율법을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물론 뭐 율법도 묵상하고 계명도 지켜야죠. 그러나 신약 교인들은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율법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는 게 야고보가 말하는 the royal law 뭐라고 그랬죠? 그 최고의 법이다. 왕도다. 그 왕도를 지니고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 우리의 왕이신 그 왕 자신이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법으로 삼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율법의 통제를 받거나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면은 율법의 상한선을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제 성령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건데 메시아의 가르침으로 구약 백성들의 경우에는 성령이 오셔서 내주를 하거나 성령의 인도로 구인의 깊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영적 유아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스려야 했거든요. 우상 숭배자가 다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법이 새겨지게 하겠다. 지금은 돌판에다가 계명을 적었는데 그때는 너희들의 신비,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서 그것을 너희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 언제 내렸습니까? 실제적으로 오순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성령 생활, 율법과 대시되는 성령 생활에 대한 강조가 적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신약 성도들에게 머문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측면,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대파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바울 보고 아 율법으로 해방됐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반법주의와 방종 조장하는 그 위험한 교리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지금도 꼭 같은 비난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물론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 때 꼭 같은 비난을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 캐톨릭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반법주의자들이라, 몰도덕한 삶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변호를 했습니까?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율법의 그 도덕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가이드로 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특별히 17세기 그 영국의 청교도들하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건 물론 청교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를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런 전통이 그냥 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영원성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막 늘려가지고 각 계명마다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쭉 만들었다니까요. 그 영향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꼭 같은 짓을 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아무 일이 어떤 것들일까? 그 앉아서 그걸 이제 궁리를 하고서 아무 일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계속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자들 보고 교인들 보고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식의 규칙들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보다도 뭐 좀 부정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뭐 저 자신만의 말, 어떤 사람의 말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하나님보다도 경건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도 안식일을 더 중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이 쉽게 성취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생활을 하면 율법이 뭐 의도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수준은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낮은 수준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교주던 잠정법을 갖고 왜 계속해서 신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방종이나 무법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죽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믿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순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성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뭐 율법은 구원의 확신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가졌던 것도 빼앗아가요. 율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도 열매를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 당분간은 하나님 내가 기쁘게 해드렸다. 율법을 지켰다는 그런 안도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율법을 내가 어겼다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요. 율법을 굴대로 삼는 신앙생활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참 훌륭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생애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예수님과 아주 밀착된 교제를 가졌어요.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으로 응답을 하고 실패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다시 일어났어요. 율법 준수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았고 항상 긴장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크리스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조명으로 어떻게 내가 율법에서 해방됐는가 또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의 감복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승리와 자유를 즐겼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이 우리 경건생활의 길잡이입니까?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의 경건은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서 오지 않습니다. 신약 신자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돼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의 순종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영적 열매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